구약성경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 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산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 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설교를 위해서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 저희에게 말씀을 여전히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자원하여 따라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단에서 연약한 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시면 부족한 종이 행할 수 있는 일은 지극히 적은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일하실 때에 얼마나 놀라운 결실들이 있게 될 것을 기대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사용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2017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지난해 행하지 못한 그 일들을 후회하면서 반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새해는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야지라고 하면서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새해 계획들을 세우셨습니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정말 좋은 것입니다. 지난해에 아무런 후회할 것도 없고 또 부끄러운 일들도 없다면 새해에 새롭게 세워야 할 계획이 없겠지만 그러나 지난해를 돌아볼 때 너무 아쉽고 또 부족하고 후회스러운 일들이 많았다면 우리는 다시 계획을 세우고 새롭게 한 해를 출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가운데는 혹시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새롭고 좋은 계획을 새해 세울지라도 얼마 못 가서 그 계획을 포기하고 말 것인데 새로운 계획이 무슨 소용이냐라고 하는 지난날의 경험에서 비롯된 그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패의 경험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새로운 계획을 세워나가는 것은 지혜롭고 선한 일입니다.
지난달의 실패가 올해에도 반복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면 지난 해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한 해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모두가 아직 새로운 계획을 세우지 않으셨다면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한 해의 계획을 잘 세워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에스라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에서 배워야 하는 첫 번째 진리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때에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여러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십니다. 아무런 사람의 도움이 없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어떠한 피조물들의 도움도 없이 하나님 홀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때에 아무런 도움도 기여도 할 수 없었던 존재들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즐겨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방법입니다. 에스라 1장의 역사적인 배경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때에 택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본문 1절에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예언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였지만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이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실 때에는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그 누구도 이와 같은 일에 소망을 두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때의 바사왕 고레스를 택하셨는데 이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은 페르시아, 이 바사라고 하는 말은 페르시아와 같은 말입니다.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음역으로 번역한 것이 바사인데 이 페르시아 동부의 작은 왕국을 다스렸던 왕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왕권을 물려받았고 이 고레스는 이 페르시아 전역을 통일하는 일을 착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BC 539년에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대제국을 건설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페르시아 전역에 전역을 다스리는 제1대 왕이 됩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 말씀해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이라는 말이 나오죠. 고레스 원년이라는 것은 고레스가 그 페르시아 전역을 통일하고 다스리기 시작했던 첫 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인물은 고레스뿐만이 아니라 5절에 보시면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언급됩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한 자가 다 일어나니. 수많은 무리가 일어났고, 특별히 이제 에스라 2장에 보시면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데 있어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두 번째 진리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헌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헌신하게 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훼파된 이후에 7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가끔 이렇게 그 외곽을 여행하다 보면 폐허가 된 집들을 보지 않습니까? 사람이 더 이상 살지 않는, 그리고 어떤 이유인지 새로운 거주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폐허가 된 그런 집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몇 년만 지나면 완전히 황폐되어서 정말 그 흉물스럽게 되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훼파된 이후에 7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될 것이라, 다시 건축될 것이라고 하는 어떠한 소망도 가지고 있지 못할 만큼 오랜 시간이 흐른 것이죠. 그런데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데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으로 그 일을 시작하십니다. 본문에 보면 이 고레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이 나오는데요. 제가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세상 모든 나라를 나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고레스는 이방의 왕입니다.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는가? 기독교 역사에 보면 그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가 전쟁에 나와서 싸우는데 하나님의 큰 도우심을 입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로마의 황제가 된 이후에 이제 기독교에 대한 선한 정책들을 펴나가기 시작했는데 아마도 고레스의 그런 삶 가운데 수많은 전쟁들을 경험해야 했을 것입니다. 조그만 왕국들이 그렇게 흩어져서 그 페르시아 전역을 다스리고 있었을 때 그것을 통일한다는 일은 얼마나 많은 전쟁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다는 것을 그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페르시아 전역을 통일하여서 통일 제국의 그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 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번역에 두 가지 번역이 있습니다. 이 번역을 할 때 5절 말씀을 번역할 때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그 이후에 즉 다시 말하면 즉이라고 하는 단어를 삽입해서 번역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두 번째 번역이 훨씬 더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5절 말씀을 번역한다면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 밖에 일반인들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신 사람들이라는 그런 해석이 되는 것이죠. 모두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헌신하게 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70년 동안 폐허와 같이 버려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선뜻 나서서 누구나가 자원해서 하고 싶은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 일에 헌신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5절 말씀을 보면서 왜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만 언급되어 있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두 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의 족장들만 언급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열 지파의 족장들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마도 하나님의 그 역사를 위해서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고레스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위해서 동참하라는 촉구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렇게 조서를 내렸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보다는 자신들의 삶의 안락함을 먼저 선택한 것 같습니다. 유대인 역사가라고 하는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요세푸스의 글을 많이 인용하는데 이 요세푸스에 의하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이 부와 안정된 삶을 포기하기를 꺼려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동참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뭐 성경처럼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해석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100% 신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많은 부분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미 70년의 시간이 지났고 그래서 삶의 터전을 다 잡았죠. 부지런한 사람들은 이제 부와 안정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 재건을 하라는 것은 마치 이민 가방을 들고서 새로운 나라에 가서 다시 시작하라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 언뜻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적었던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2장은 이 돌아온 사람들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역사를 동참하는 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손해나는 일이죠. 안락한 삶과 안정된 삶을 보장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라 2장에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을 기록하시면서 하늘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기록으로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5절과 에스라 2장에 기록된 사람들은 그 마음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역,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그 일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기꺼이 자신들의 삶을 헌신하게 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감동을 받아야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우리가 우리의 의지만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해 아침에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고 더 영구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에스라 2장에 그 사람들의 그 숫자를 구체적으로 적어 놓으신 것은 이 사람들의 그 헌신을 영원히 기억하시겠다는 그런 선포인 것이죠.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께서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수고를 잊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외의 열 지파의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도 기억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다가 인생을 끝마쳤겠지만 하나님께는 기억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가꾸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도록 우리의 마음을 가꾸어야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린 시절에 한 사건이 떠올랐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동일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서울에 한 변두리에 있는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초등학교 앞에는 많은 장사치들이 있었어요. 그 장사치들 가운데 조그만 노란 병아리를 파는 아저씨들이 자전거에다가 병아리를 싣고 와서 팔았는데 저는 그 병아리를 여러 번 사서 기른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귀엽고 그래서 지극정성으로 그 병아리를 이렇게 돌보는데 부지런히 먹을 것도 챙겨주고 또 물도 주고 그런데 며칠이 못 돼서 죽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그래서 병아리 무덤을 또 집 앞에다 만들어주고 그래서 부모님이 더 이상 사오지 말라 하면 못 사오죠. 그리고 또 다시 또 사오고 한 그런 일들을 한 몇 번 이렇게 반복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움직여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영화나 드라마에 빠집니까? 자극적인 것이잖아요.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보여주는 것도 없고 설교자가 단상에 서서 딱딱한 말로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감동을 받는 것은 누구나가 다 경험할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지키며 마음을 가꾸며 살아가야 합니다. 새해 하나의 계획을 여러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보시는 드라마 한 편,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보시는 영화 한 편, 그 시간만큼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물을 주고 가꾸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감동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본문을 통해서 세 번째로 살펴보기를 원하는 진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기적적으로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고레스가 어떠한 조서를 내렸는지 2절과 4절 말씀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2절에서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주의를 기울이셔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던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많은 재원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일꾼도 부족하고 물질도 부족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동참하게 하셨는데 그들은 그렇게 넉넉한 사람들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어떻게 일하십니까? 페르시아 제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 그 이웃들은 누군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거든 마땅히 그들을 은과 금과 또 짐승과 여러 가지 예물을 통해서 그를 도우라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전역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을 도우라는 조서가 발표됩니다. 그리고 4절 하반절에 보면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라고 그렇게 조서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의 교회의 일들을 생각해 볼 때 많은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일할 사람도 많지가 않고 또 교회 재정도 그렇게 넉넉한 편이 아닙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참 부정적이 되기가 쉽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전혀 기대치 못했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페르시아 제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도울 것이라고 기대는 할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이제 삶의 터전을 갖고 놓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무리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필요를 또한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6절부터 11절까지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훼파했을 때 성전의 금은 기명들을 다 강탈해 갔고 그것을 자신의 신전에다가 저장해 두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신전에 저장되어 있던 금은 기명들, 솔로몬 시대에 만들었던 어마어마한 보물들이죠. 그 보물들을 다시 반환하라는 명령을 내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기대치 않았는데 자신들이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자신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처럼 보여졌는데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도움의 손길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정된 인력과 재원만을 생각하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시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전혀 기대치 못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헌신하게 하시고 전혀 기대치 못했던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도움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진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에 그런 계획들을 세우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제한적인 그런 물질과 제한적인 그런 자원만을 생각할 때에 올 한 해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여러분 부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70년 동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폐허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기 시작했을 때 전혀 예상치 못했고 기대치 못했던 손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 또 우리 가정의 미래, 또 우리 자녀들의 인생,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미래가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불확실함으로 불안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에스라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새해를 새롭게 출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힘쓰고 아무리 애써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실 때 그 일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에스라 1장을 묵상하면서 새해 그와 같은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들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의 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여러분의 가정을 또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끝마치도록 모든 필요들을 기적적으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길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고 바라고 의지하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주시는 복된 한 해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7장을 부르시면서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